창세기 강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본래 이스라엘 이 백성들에게는 이 창조에 대한 얘기가 없었습니다. 뭐 창조에 관한 얘기를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지 않았을까? 뭐 당연히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을 것이다. 이 사람들이 이렇게 믿었기 때문에 이 세상을 누가 만들었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별로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를 잡혀가게 되었습니다.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여러분 이제 세계를 정복을 하고 그리고 유대나라까지도 점령을 했습니다. 유대나라를 점령한 후에 이 바벨로니아라는 이 나라의 포로 정책이 무엇이었는가? 지식인들, 그 나라의 지도자가 되는 사람들은 다 잡아가고, 그리고 그 땅에는 아무것도 모르는 그런 농민들과 그런 보통 일반 서민들과 이런 사람들은 그 땅에 그냥 놔두고, 그리고 또 지도자들은 다 잡아다가 한가운데에다가 이 수용을 했습니다. 이 포로 수용소를 만들어 놓고 거기에 다 가두어 놓았습니다. 이게 바벨론의 이 포로 정책이었습니다. 이제 여러분 나라들마다 다 다른 나라를 지배하는 방식이 여러 가지입니다. 우리나라를 주변을 보면 예를 들면 일본이라는 나라가 우리나라를 36년 동안 식민지 통치를 했는데 이 사람들은 총독을 보내고 그리고 경찰력을 장악하고 그래서 무력으로 우리나라를 통치를 했습니다. 36년. 그래서 우리가 그런 그 일본 제국주의의 무력 통치하에 36년 동안 우리가 있었기 때문에 그 기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일본 사람 그러면 다 우리가 좋아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 우리나라에 와서 나쁜 짓을 많이 했다. 뭐 지금 국회에서도 일본 제국주의 시대에 일본 사람들의 앞잡이를 해서 우리 민족을 탄압한 무슨 순경들, 뭐, 그리고 뭐, 이 군인들, 뭐, 이런 사람들의 과거를 조사하자. 지금 그런 법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중국이라는 나라는 아주 굉장히 재미있는 나라입니다. 이 중국이라는 나라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잘 생각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말하면 이 중국이라는 나라가 우리나라를 오랫동안 지배했습니다. 지금 어느 뭐 영국의 어느 웹사이트에 한국이라는 나라는 중국의 수천 년 동안 지배를 받은 그런 식민지 국가였다. 뭐 이런 말이 웹사이트에 올라서 우리나라에서도 항의를 하고 뭐 난리가 났지만 객관적으로 보면 우리나라가 중국이라는 나라의 오랫동안 지배를 받은 그런 민족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씨조선 때 왕을 세우고 우리나라 마음대로 왕을 못 세웠습니다. 왕을 세우고도 중국에 꼭 허가를 받았어야 됐습니다. 이 조선이라는 나라의 나라 이름을 정할 때도 중국이 정해줬습니다. 조선이다. 그러니까 제 나라와 이름도 제대로 못 짓고 자기네 나라에 왕을 세우는데 그것도 제대로 자기들 마음대로 하지 않는 나라가 무슨 독립국가였습니까? 1년에 두 차례, 세 차례씩 뭐 중국이라는 나라가 총독을 우리나라에 보내지는 않았지만 아예 우리가 이 중국에 가서 모든 것을 다 보고하고 모든 것을 다 결재받고 심지어는 무슨 왕이 장가를 드는데 누구한테 장가를 들었다. 이것까지도 다 보고하고 허가를 받고. 이게 우리가 이씨조선 때 그렇게 우리가 살았습니다. 이 중국이라는 나라는 여러분 아주 생각이 이 다른 나라와 굉장히 이 다른 민족이기 때문에 이 동남아시아에 있는 여러 나라들을 그렇게 지배를 했지만 이 문화적으로 이 지배, 무력으로 지배한 것이 아니라 이렇게 문화적으로 지배를 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의 경우에 일본 사람들에 대해서는 많은 욕을 하지만 나쁜 감정을 많이 가지고 있지만 중국 사람 욕하는 사람 별로 못 찾아보지 않습니까? 중국 사람 욕하는 사람 들어봤습니까? 여러분? 이게 지금 우리가 중국에 대해서 무언가 크게 지금 우리가 착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중국에 대해서. 심지어는 우리나라의 뭐 대통령까지도 우리 우방이 누구냐, 그러니까 중국이다. 제일 가까운 우방은 중국이다. 망발입니다, 이게. 이게 세상의 역사를 모르는 사람의 얘기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제일 경계를 해야 될 나라가 이 중국이라는 나라입니다. 여러분, 이 3.1운동이 일어난 후에 일본 제국주의가 우리나라를 통치한 것도 보면 3.1운동이 일어난 후에 무력으로 진압을 하고 이 일본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은 이 한 조선 백성들을 잘 다스릴 수 있을까? 소위 문화정책이라는 걸 핍니다. 그게 뭔가? 옛날에는 무력으로 백성들을 통치를 하고 짓눌렀는데 이제는 문화적으로 살살 동화를 해가지고 달래가지고 해유를 해가지고 이 조선이라는 나라를 다스려야 된다. 이 정책을 바꾼 것을 봅니다. 이제 그런 의미에서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는 이 대단한 나라였습니다. 무력으로 뭐 거기에 군대를 주둔시키고 뭐 총독을 보내고 로마라는 나라는 그렇게 했습니다만은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는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이 지도자들을 다 잡아다가 자기네 나라에 데리고 가서 이 강가에다가 캠프를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수용을 했습니다. 이 성경에 보면 아주 굉장히 대접을 잘했습니다. 포로들을 데려다가.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잡혀가서 깜짝 놀랐습니다. 뭐에 대해서 놀랐는가? 이 바벨론의 이 문화라는 것이 엄청난 문화인 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여러분, 이 세계사적으로도 보면 바벨론의 문화라는 것은 대단한 문화가 아니었습니까? 그 뭐 이 바벨론 사람들이 이루어놓고 사는 그 엄청난 그런 그 생활을 보면서 문화적인 것을 보면서 깜짝 사람들이 이스라엘에서 이 촌놈들이 가가지고 깜짝 놀란 겁니다. 여러분 혹시 중국을 가보신 분들이 계실는지 모르지만 여러분 우리나라의 남한산성 여러분들 가보세요. 또 뭐 여기 우리 서울에 여기저기 성을 쌓아놓은 거를 보다가 중국에 있는 만리장성을 한번 가보세요. 이야, 이게 참 우리나라의 그 남한산성, 뭐 북한산성 그걸 무슨 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그 뚝입니다, 뚝. 여러분 만리장성 가서 그 생각 안 하셨습니까? 인공위성에서 사진을 찍는데 이 만리장성이 뚝뚝이 나요. 이 중국 사람들. 저는 그 만리장성에 가서 보고서 그냥 정신이 혼미해지는 것을 알았습니다. 우리나라가 자랑하는 게 뭡니까? 남대문, 동대문 거 자랑하잖아요. 중국에 가보세요. 천안문 한번 가보세요, 여러분. 남대문, 동대문이라는 게 그 쪽쪽문이지. 그게 무슨 문입니까, 여러분? 이 중국이라는 나라 가보면 이게 대단한데, 저는 옛날에 이 36살 때 처음으로 비행기를 탔어요. 믿어지시지 않으실지 모르지만. 저는 이 36살 될 때까지 한 번도 외국에 나가보질 않았어요. 굉장히 우물한 개구리였죠. 36살 때 비행기를 타고서 홍콩에 처음 갔고, 그리고 홍콩에서 호주를 갔는데, 제가 이 호주라는 나라에 가보고서는 정말로 깜짝 놀랐습니다. 세계라는 것이 이렇게 넓은가? 세상이 이렇게 넓은가? 그런데 내가 그때 생각한 것은 뭐냐? 내가 이게 중학교 다닐 때쯤 내가 이런 여행을 세상이 이렇게 넓은 줄 알았으면 내가 막 이렇게 안 살았을 것이다. 아니 내가 그것은 그만둬 고등학교 때 대학교 다닐 때쯤만이라도 내가 세상이 이렇게 넓은 줄 알았으면 나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는 안 살았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청소년부 학생들이 많이 와 있는데. 저는 뭐 늘 입버릇처럼 하는 얘기가 가능하면 아주 젊었을 때, 아주 젊을 때 세계 여행을 하는 것을 우리가 꼭 해야 된다. 할 수 있으면 해야 된다. 요즘은 뭐 학제라는 것이 다 유동성이 있으니까 대학교 들어간 다음에 뭐 외국에 가서 공부를 좀 뭐 하고 온다든지 어학을 하고 온다든지 아니면 뭐 약간 배낭여행이라도 하기 위해서 뭐 1년쯤 뭐 이렇게 돌아다니는 거 이거 인생에 큰 도움이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혹시 자녀들을 가지신 분들 있으면 그런 계획을 꼭 가지시는 거 좋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세상이 얼마나 넓은가 하는 것을 여러분들 보여줘야 됩니다. 이거는 뭐 정치적인 얘기니까 안 해도 되는 얘기지만 그래도 내가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는 나는 노무현 대통령이 처음 나와서 여러분 중에 노무현 대통령 찍은 사람 많이 있겠지만 나는 미국도 한 번 안 가본 사람이다. 노 대통령이 애국이라고는 한 번도 안 가본 사람이에요. 대통령 되기 전까지. 한 번, 두 번쯤 가봤어요. 요트를 좋아했거든, 그분이. 요트 타고 일본에 뭐, 나가사키 뭐 이런 데 몇 번 왔다 갔다 한 모양인데, 난 미국 안 가봤다. 그러니까 젊은이들이, 야! 진짜, 야, 어떻게 미국을 한 번 안 가? 멋있다, 저 사람. 그거 다 찍은 거예요. 난 그때 무슨 생각을 했냐? 미국에 한 번도 안 가본 사람이 대통령 못 한다. 이거는 이런 사람은 대통령 못 한다. 나라를 다스리는 사람인데 미국이라는 나라를 한 번 안 가보고 무슨 대통령을 하냐. 그 생각에서 난 노 대통령을 반대하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가 난 미국에 한 번도 안 가봤다. 애국에 한 번도 안 가봤다는 난 이것이 대통령으로 자격이 없다 생각했어. 여러분이 미국이란 요즘 노 대통령이 열심히 한 2년 동안 여기저기 돌아다녔는데 갔다 오더니 생각이 바뀌잖아요. 요즘 대통령이 바뀌잖아요, 생각이. 애국 갔다 오더니 생각이 바뀌잖아요. 세상을 보니까 이게 아니구나. 세계를 돌아다니며 보니까 이게 아니구나. 자기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미국이라는 나라, 등소평이라는 사람이 이 중국의 대단한 영웅인데, 이 사람이. 이 등소평이라는 사람이 미국에 갔습니다. 디트로이트에 있는 미국의 자동차 공장을 가서 보고서는 이 사람이 깜짝 놀란 겁니다. 그 대국의 중국이라는 큰 나라의 지도자인데 미국이라는 나라를 가보고 깜짝 놀란 겁니다. 그래서 이게 공산주의, 사회주의 가지고는 안 된다. 이 생각을 하고 중국이라는 나라를 이제 새로운 개방정책을 통해서 오늘의 중국이라는 나라를 만들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중국이라는 나라가 무서운 나라입니다. 이 경제 규모라든지 여러 가지 면에 있어서 앞으로 세계를 그런 지배할 나라입니다, 여러분. 중국이라는 나라가 조금 먹고 살만해지고 경제가 발전하니까 여러분, 제일 먼저 하는 것이 뭡니까? 고구려라는 나라가 자기네 나라였다고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주장하는 거 아닙니까? 이 멀쩡한 사람들 아니에요? 남의 나라를 자기네 나라였다는 거, 자기네 변방국가였다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아무 소리 못 하지 않습니까? 힘으로 밀리니까 벌써. 몇 년 전만 하더라도 중국이 그런 얘기 흔들 우리가 끄떡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중국의 이 경제성장, 중국의 힘이라는 것이 점점 세계의 제1로 지금 치닫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참, 그게 어디서부터 그런 중국의 새로운 힘이 생기기 시작했는가. 이 지도자들이 앞을 내다보는 그런 그 해안을 통해가지고서 이 중국이 새로운 개방정책을 했고 발전하는 그런 계기를 마련했고 중국이 오늘이 됐다 이겁니다. 여러분, 이 바벨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가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많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먼저 생각, 제일 먼저 이 사람들에게 마음이 흔들린 것이 뭐냐. 그러면 우리는 지금까지 야훼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제일 훌륭한 하나님이고 신이고 우리 민족이 가장 훌륭한 민족인 줄로 하나님께서 선택을 하신 가장 훌륭한 민족으로 알았는데 이 바벨론에 와서 보니까 우리 민족은 아무것도 아니네. 이게 뭐냐? 그러면 하나님은 도대체 뭐냐? 뿐만 아니라 이 바벨론에 가서 보니까 누가 이 세상을 만들었느냐? 바벨론 사람들이 믿던 말뚝이라는 그런 신이 있는데 이 말뚝이라는 신이 이 세계를 창조했다 이겁니다.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막 당황. 그러지 않아도 뭐 포로로 잡혀갔으니까 주눅 들은 데다가 가서 보니 무슨 뭐 꼭 촌사람 서울에 와가지고 주눅 들리듯이 뭐 엄청난 호화찬란한 그런 바빌론의 문화. 그 속에서 바빌론 사람들이 목소리가 얼마나 컸겠습니까? 이 세상은 누가 만들었냐? 야,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들이 믿는 야훼? 그건 신도 아니다. 온 세계를 지은 신은 말뚝이라는 신이다. 이런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바벨론 사람들이 모든 권력과 힘과 막강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이 바벨론 사람들이 말뚝이가 이 세계를 천지를 창조했다. 우리의 신이 이 세계를 창조를 천지를 지었다. 이러는 말에 맞서서 아니다. 천지를 지으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이 사람들이 아주 신앙으로 이 바벨론의 이 엄청난 이 문화에 대해서 위대한 선언을 한 겁니다. 이제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은 그런 의미에서 감격스러운 말입니다. 사람들이 다 말뚝이가 세상을 창조했다는 겁니다. 바벨론의 신이 천지를 창조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것은 마치 결안으로 바위를 치는 것과도 같은 그런 소리였지만 그 거대한 바벨론 문화에 대해서 대항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위대한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아니, 바벨론의 문화, 바벨론의 신, 그것이 천지를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 이 세상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이 세상의 중심은 하나님이시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위대한 그런 신앙 고백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이 창세기 1장 1절은 아주 위대한 신앙의 고백일 뿐만 아니라 위대한 선언일 뿐만 아니라 이 말씀은 가슴이 울러 우리들의 가슴을 울렁거리게 하는 감격스러운 말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온 세계가 다 바벨론 전국 전지입니다. 바벨론의 영향입니다. 바벨론을 찬양합니다. 바벨론의 문화에 다 젖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 초라하기 짝이 없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모든 뭐 바벨론 문화의 그 장대하고 화려한 것에 굴복하지 않고 거기에 주눅들지 않고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 세상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이 세상의 중심은 하나님이시다. 물론 바벨론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했으면 그 이해가 가는 일이지만 포로로 잡혀온 아주 초라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거대한 바벨론이라는 그런 세력, 바벨론이라는 문화, 바벨론이라는 그 힘에 맞서서 너희들이 아무리 그래도 천지를 지으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이 말을 이때 하기가 그렇게 간단한 말이 아니었습니다. 대단히 힘들고 어려운 말이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위대한 신앙의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요즘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물질주의, 이 자본주의, 황금 만능의 그런 세상이 아닙니까? 이 자본주의, 물질주의가 행행하는 이 물질 만능의 이 세상, 이 가치가 무엇입니까? 돈이 제일이라는 거 아닙니까? 돈이 제일이다. 돈 가지면 못할 것이 없다고 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돈이 제일이다. 돈 가지면 안 되는 것이 없다. 돈이 하나님이다. 모든 사람들이 그런 지금 분위기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분위기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누가 뭐라 그래도 뭐, 그래도 그 돈이 제일이지, 뭐, 돈만 있으면 되지. 요즘 다 그러잖아요. 자식도 소용없다. 돈만 있으면 되지. 뭐, 돈 가지고 안 되는 게 있는가. 뭐든지 다 돈 있으면 되지. 이 자본주의 홍수, 물질 만능, 황금 만능의 풍조가 우리 사회에 가득합니다. 이때 어떤 사람이 야, 돈만 가지고 사냐? 응? 돈이 전부냐? 누가 만약 그런 말을 한다 그러면 우리들이 그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까? 야, 저거 미친놈 아니야? 지정신이야? 이러는지 모르겠습니다. 요즘 같은 세상에 어떻게 돈이 없이 살 수 있습니까? 돈이 제일이지.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아니다. 돈이 무슨 제일이냐? 왜 돈이 있어야 사는 거냐? 왜 돈이 하나님이냐? 하나님이 하나님이지. 그렇게 말하면서 살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혹시 그런 말을 할 수 있을는지 모르지만 실제적인 우리의 삶에서 그렇게 돈에 초월해서 돈이 없이 살 수 있느냐? 참 힘들고 어려운 일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말인즉은 우리가 그렇게 혹시 할 수 있을는지 모르지만 우리 풍조가 그러니까 그 거대한 풍조를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것을 맞선다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바벨론 문화, 모든 이 사회적인 분위기가 모든 사람들이 다 바벨론이 훌륭한 나라다. 바벨론이 위대한 이 바벨론의 문화를 봐라. 이 말뚝이 우리 신을 봐라. 이 말뚝이의 우리 신이 이 엄청난 부귀와 영화를 우리에게 줬다. 그런 상황 속에서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니다. 이 바벨론 문화라는 게 아무것도 아니다. 말뚝이라는 신은 아무것도 아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은 이런 의미에서 대단한 그런 위대한 선언입니다. 위대한 신앙 고백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세상의 풍조가 아무리 어떻다 한들, 세상 사람들이 다 뭘 어떻게 생각하든지 간에, 세상 사람들이 어떤 무슨 뭐 분위기가 어떻든지 간에, 그거에 맞서서 하나님의 세상이 주인이다. 하나님이 세상의 중심이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제일이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린다. 이런 신념을 가지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간다. 이런 신앙 고백, 이런 신앙 고백에서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 이 쉬운 일이 아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면서 이런 위대한 선언을 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눈물겹게 썼습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 위에 뭐 있는데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했다. 하나님이 빛을 낮추라 불렀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 궁창이 있으라.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셨다. 하나님이 두 큰 광명체를 만드셨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에 궁창의 광명체들이 있으라 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위대한 신앙을 오늘 이 창세기 1장을 통해서 우리는 봅니다. 세상의 풍조가 어떻든지,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지 말든지, 세상의 대세가 어떻든지 아니다 말이야. 하나님이다. 이 세상의 큰 흐름의 물결에 맞서서 하나님을 믿는 신앙에 우뚝 섰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신앙 고백이 창세기에 적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창세기 1장을 놓고 많은 사람들이 논란을 벌리고 있습니다. 야, 이게 뭐, 이 어떻게 사람을, 이게 천지를 엿새 동안에 다 지었는가? 이 과학적인 근거로 보면 진화론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뭐, 진화론이라는 거 과학적으로 증명이 되는 겁니다. 예? 이 화석을 연구한다든 여러 가지 증거가 있습니다. 이 세상이 진화됐다는 거. 우리 지구가 생성이 된 이후에 진화와 진화를 거듭해온다는 거. 이거 다 과학적인 근거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도대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것이 뭐냐? 이 진화론과 이 창조론과 큰 갈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이 나라에도 창조신학회라는 게 있습니다. 진화한 것이 아니라, 세상은 진화론에 의해서 되어진 것이 아니라 창조론으로 하나님의 창조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다. 여러분이 진화론과 창조론 중에 여러분들 어떤 것을 믿으시는지 모르는데, 이거 사람들이 많은 갈등을 여기서 느끼고 있습니다. 과학적으로 뭐 조금만 상식이 있는 사람이라면 이 생명, 이 세계는, 이 지구는 지금까지 계속 진화해 왔습니다. 이거 부정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다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이게 뭐냐 이거예요. 우리가 이 문제를 어떻게 해석해야 될 것인가? 아예 우리는 뭐 이 창세기에 보니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러니까 뭐 과학적인 근거가 있든지 말든지 진화론이라는 건 다 쓸모없는 것이다. 이건 잘못된 것이다. 아주 이렇게 그냥 무시하고 말 것인가? 우리 젊었을 때는 특별히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큰 갈등도 가지고 되고 또 고민도 하고 또 회의를 가지게 됩니다. 그래 여러분, 창조론과 이 진화론에 각각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창조론을 주장하는 사람들,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창조하셨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이 분명하게 나타나는 이 과학적 증거들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 지구라는 것이 진화에 의해서 되어졌다는 이 과학적인 증거를 어떻게 하기 정말 무시해도 되는 거냐. 거기에 모순점이 있습니다. 그거 대답 못합니다. 이 창조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그런데 또 진화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의 경우에 있어서 대답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글쎄 진화가 된 것은 사실일는지 모르지만 그러나 맨 처음에 이 생명의 기원이라는 것은 어디로부터 시작이 되느냐. 생명의 기원에 대한 설명을 진화론자들이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창조론과 진화론 이거 다 이게 맞는 말인데 이 갈등을 서로 배치되는 말이 아니다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맨 처음에 세상을 창조하셨고 그리고 여러 가지 세상 세월이 흐르면서부터 이 세상은 발전하고 진화하고 퇴보하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오늘에 이르렀다. 진화론이라는 것도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 속에 있는 것이다. 꼭 무슨 창조론이다 진화론이다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흑백 논리로 우리가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두 가지가 다 이 상반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먼저 제일 먼저 하나님께서 애당초 태초에 하나님께서 이 천지를 창조하셨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진화라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이 세상을 오늘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섭리하여 오셨다. 그러니까 진화론이라는 것도 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는 것이다. 진화론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과 배치되는 것이 아니다. 이런 생각으로 이 진화론과 이 창조론의 이 갈등에 대한 또 의문에 대한 그런 해답을 우리가 가질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이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거 그냥 무턱대고 하신 것이 아니다. 아주 주도면밀한 설계를 가지고 하신 것이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주도면밀한 설계를 가지고 하셨다. 이게. 첫째 날에는 무엇을 창조하셨습니까? 첫째 날, 1일 날, 첫째 날에는 빛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빛을 창조하시면 그 다음 날에는 그 빛을 통해서 해와 달과 별을 창조하셔야 될 텐데 둘째 날에는 공간과 바다를 창조하셨고 넷째 날에 이르러서 첫째 날에 하셨던 것을 다시 이어서 첫째 날에 창조하셨던 빛을 통해서 해와 달과 별을 창조하시고 둘째 날에 공간과 바다를 창조하시고 다음에 셋째 날을 걸러서 다섯째 날에 그 이 하늘을 내하는 새와 그리고 바다에서 헤엄치는 물고기를 만드셨고 셋째 날에는 땅을 창조하셨고 닷새 날 하루를 건너서 엿새 되는 날 그 땅에 사는 짐승들과 사람을 창조하셨다. 하나님께서 이 천지 창조하신 것을 보면 아주 주도면밀하게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런 걸 봅니다. 여러분 이 무신론자 이 무신론자가 없는 사람들이 있는데 없는 직업이 있는데 천문학자들은 무신론자가 없다고 합니다. 우주를 관찰하고 우주를 연구하는 사람들은 무신론자가 없어요. 왜 그러냐? 우주를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우주의 신비가 우리 머리로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우주의 신비가 있는 거예요. 이건 신이 아니면 할 수 없는 거다. 그래서 우주과학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여러분 무신론자가 없답니다. 광년이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가 별을 보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무슨 뭐 우주학자들의 연구로 의하면 그 수십 광년을 통해서 그러니까 벌써 뭐 이 시간이라는 거 우리 인간의 개념으로는 헤아릴 수 없는 그런 시간 우주입니다 이게. 또 하나 여러분 이 또 하나 무신론자가 없는 직업이 있는데 이 생물학자들. 이 뭐를 아주 자세히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는 이 생물학자들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이 이게 우리 몸이면 몸, 생물이면 생물을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얼마나 그 구조가 신비한지 여러분. 특별히 우리 몸의 신체 구조 같은 걸 연구하는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우리 몸이라는 게 얼마나 기기묘묘한지. 이 무신론자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죠. 하나님이 주도면밀한 설계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엿새 동안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것에서 보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창세기에 보면 1장에 보면 재밌는 말이 있습니다. 뭐냐면 여러분이 5절 말씀해 보세요.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이랬습니다. 우리는 하루를 언제부터 시작해서 하루를 칩니까? 시청시고 12시부터 시작해서 밤 12시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날 자정까지 이걸 하루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에서의 하루라는 건 언제부터냐? 저녁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날 저녁 때까지가 이게 하루입니다. 이 성경의 하루가 다릅니다. 이게 성경의 하루라는 것은 언제냐? 해 떨어질 때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날 해 떨어질 때까지가 이게 하루입니다. 굉장히 재밌죠? 그래서 안식일이라는 것도 금요일날 해 떨어질 때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토요일날 해 떨어질 때까지 이때가 안식일입니다. 여러분 여기 굉장히 깊은 뜻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 저녁부터 하루가 시작이 될까? 우리는 아침에 일어나서 해가 뜰 때부터 하루라고 생각을 하는데 왜 이스라엘 사람들은 해가 지면서부터 하루라고 생각을 할까요? 하루라고 계산을 할까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루의 시작이 어디로부터 시작이 되는가? 밤으로부터 시작이 된다 이겁니다. 밤이라는 것은 어떤 날입니까? 밤이라는 것은 어떤 날, 언제가 밤입니까? 하루의 일을 다 마치고 쉬는 시간이 밤입니다. 이때로부터 시작해서 하루가 시작된다. 그러니까 우리의 인간의 삶이라는 것은 무엇으로부터 시작이 되느냐? 일하고 쉬는 것이 아니라 쉬고 일하는 것이다. 쉰다는 것이 일하는 것보다 훨씬 중요한 것이다. 쉬고 일하는 것이다. 일하고 쉬는 것이 아니라 쉬고 일하는 것이다. 이게 성경이 가리키는 하루의 개념입니다. 우리 인간들의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청소년부들 많이 있는데 여러분들 아마 늦게까지 잠 안 자고 지금 그러지? 우리 지금 인간들의 건강, 인간들의 여러 가지 이게 잘못된 이 생활 습관, 이 문화 이런 것들이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는가?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거스르는 데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해 떨어지면 여러분들 쉬어야 되는 겁니다. 해 떨어지면. 하나님이 애당초 그렇게 만드신 겁니다. 응?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하나님이 저녁에는 쉬시고 그리고 아침이 되면서 일을 했는데 하루의 시작은 뭐로부터 시작이 쉬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된다. 쉰다는 것이 이렇게 우리 인간들에게 있어서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기독교 이제 우리 안식에 대한 말씀을 좀 제가 하겠습니다만 이 기독교의 가르침 중에 굉장히 중요한 것이 어떻게 잘 쉬느냐 하는 겁니다. 어떻게 잘 쉬느냐. 우리는 어떻게 잘 일하느냐라는 것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데 이 성경의 관심, 기독교의 관심은 어떻게 잘 쉬느냐. 쉬는 것으로부터 하루가 시작이 됐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사, 예?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사, 누구에게? 인간들에게, 아담과 하와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인간들에게 이르시되,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무슨 뭐 빛도 창조하시고, 물고기도 지으시고, 새도 지으시고, 짐승도 지으시고, 무슨 모든 무슨 가축도 지으시고, 그리고 무슨 뭐 여러 식물들, 나무들도 다 지으셨는데, 성경에 보면, 짐승을 지으신 후에 그들에게 복을 주사, 그런 말씀이 없습니다. 나무를 창조하신 후에 그들에게 복을 주사, 그런 말이 없습니다. 물고기를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사 그런 말씀도 없습니다. 해를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사 그런 말씀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꼭 복을 주신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복을 주었느냐?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사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복을 주셨다. 사람들에게 복을 주셨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사람이 복입니다. 사람의 복이 근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흔히 생각하기를 무엇을 복이라고 생각합니까? 옛날에 농사 질 때는 농작물이 잘 되는 걸 복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가축업을 하는 사람들은 아마 이 가축이 번성하는 것을 복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무엇을 복이라고 생각하는가? 돈을 복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뭘 많이 가지는 거, 물질을 많이 가지는 거, 그걸 복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아니다. 누가 복이냐? 사람이 복이다. 이게 사람이 복이다. 무슨 뭐 가축이나 짐승이나 무슨 해나 달이나 별이나 이런 것이 복이 아니라 사람이 복이다. 복을 누구에게 주셨느냐? 사람에게 주다. 사람이 복의 근원이다. 그 말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어디에서 사람, 복이 나오는가? 사람에게서 복이 나온다 이거예요. 사람에게서 복이 나온다. 이 말씀 또 있는데 창세기 5장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창세기 5장 2절에 보시죠. 5장 2절에 보면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랬습니다. 누구에게 뭘 줬어요?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들이 창조된 날에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 사람에게 복을 주셨다. 창세기 9장 1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노아의 홍수가 끝난 다음에 홍수로서 사람들 다 멸망하시고 노아의 식구들만 살리지 않았습니까? 9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사람에게 복을 줬습니다. 복은 어디로부터 오는가? 사람에게서 오는 거다. 사람에게서 오는 거다. 옛날에는 이게 여자들이 시집 가기도 굉장히 힘들었어요. 아니, 시집이야 갔지. 그런데 그 다음에 더 힘들었어요. 시집살이느라고 힘들었고, 그 다음에 또 무슨 일 때문에 힘들었는가. 그 집안에 며느리가 돌아가지고서 그 집안이 생활 형편이 좋아지느냐, 낮아지느냐, 어려워지느냐. 그거 가지고 며느리를 잘 봤는지, 며느리를 못 봤는지 하는 것을 결정했어요. 어떤 집은 며느리가 들어오면서 땅도 사고 가세가 늘어나는 거 그러면 복덩어리가 들어왔다. 며느리가 들어왔는데 가세가 기울어지는 거예요. 사람들이 병을 앓고 식구들이 어려움을 당해 그러면 야 이게 사람 잘못 들어와서 그렇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말인데 우리 사람이 복입니다. 내가 복입니다. 복이라는 것이 다른 데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사람에게서 나오는 거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을 만나서 사람과 함께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 내 인생에 복이 될 수도 있고 복이 되지 않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복을 주셨기 때문에 이 복이라는 것은 축복이라는 건 사람으로부터 비롯되는 것이다. 여러분, 이걸 아주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모두가 다 복의 근원, 사람이 복의 근원이다. 우리가 사람을 소중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람을 아주 우리가 귀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복을 주셨다. 그 말입니다.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려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게 서양 사람들은 이 말씀을 참 잘못 이해를 했습니다. 정복하라. 이 땅을 마구 파헤쳤습니다. 자연을 막 개발한다고 막 이리저리 다 뭐 이 자연을 훼손을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지구에 있는 여러 가지 재앙이 있지 않습니까? 뭐 인류 현상이라든지 무슨 뭐 기후 온난화 문제라든지 이런 모든 문제 이거 다 지금 자연을 훼손한 것 때문인데 이 정복하다 이 말은 원문에 보면 잘 관리를 하라, 잘 다스려라 그런 말입니다. 함부로 자연을 파괴하고 개발한다고 파헤치고 뭐 이래서는 안 된다. 잘 관리를 해야 된다. 잘 경영을 해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우리 인간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이랬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또 누가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여기 보면 우리가 이런 말 있잖아요. 우리라는 말은 복수입니다. 아니 하나님 말고 누가 있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혼자 계시는 분 아니에요?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시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도대체 누구하고 의논을 해가지고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하나님이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그러셨겠는가. 혹시 어떤 사람은 아 성부 성자 성령이 있으니까 뭐 하나님이 삼위일체시니까 뭐 성부 보고 성령 보고 의논하셨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우리가 그런 말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건 아닙니다. 우리가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나님이 하나님에게 의논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입니다. 우리가. 사람을 만드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중한 일이냐 이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대한 문제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냥 무슨 뭐 갑자기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고 그 다음날 빛이 있으라 그러셔가지고 뭐 빛을 만들고 뭐 궁창으로 나뉘어져라 그러니까 뭐 나뉘어지고 사람을 만드는 것은 그 한마디로 그냥 그렇게 쉽게 사람을 만들진 않으셨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에게 의논했어요. 우리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에게 의논했다 그 말이에요. 얼마나 중요한 일이니까 이거 사람을 만든다는 것이 간단한 일이 아니니까 의논했어요. 하나님이 하나님하고 회의를 했어요. 야, 이거 아무래도 사람을 만들어야 될 거 아니냐. 만들어야지. 어떻게 만들까? 돼지처럼 만들까? 소처럼 만들까? 어떻게 만들까? 우리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야지. 하나님의 모양대로 만들어야지. 이게 사람을 만들 때 하나님께서 뭐 그냥 다른 걸 창, 다른 거는 그냥 뭐 충만하라. 뭐 무슨 뭐 땅에 뭐 종류대로 있어라. 뭐 땅을 비추라. 뭐. 한마디 말씀을 뭐 하니까 그냥 다 뭐 비추기도 하고 뭐 해가 나오고 뭐 만들어지기도 하고 뭐 짐승이 생기기도 하고 그랬는데 사람을 만드는 일은 하나님께서 심사숙고해서 자기 스스로가 다 의논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만드셨다. 사람은 그냥 되는 대로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이 아니다. 가장 귀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우리 사람을 만들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심사숙고하고 만들으셨기 때문에 모든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그런 능력과 힘이 우리 사람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만드셨다 그런 얘기인가?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실 때 이런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이 형상대로 만드셨다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사람은 하나님이 형상대로 만들어졌는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다 그 말은 우리 인간들에게 창조적인 능력이 있다 그런 말입니다. 인간들은 창조적인 능력이 있다. 하나님이 이 세상에 만드신 많은 것들이 있는데 거의 모두가 다 하나님이 애당초에 만들어놨던 그대로 수천 년, 수만 년을 살아갑니다, 여러분. 개를 하나님께서 만드셨겠죠, 개. 개 하나님께서 처음에 만드실 때 뭐 털도 저렇게 나게 하고 만드셨는데, 개가 언제 살다가 옷 만들어 입는 거 봤습니까, 개가? 개는 그냥 하나님이 처음에 만드신 그대로 개입니다, 끝까지. 그 모습 그대로, 네 발로 걸어 다니고, 그 발로 그 모습 그대로입니다. 여러분. 소라는 걸 만들었는데 여러분 소가 무슨 뭐 중간에 옷 만들어 입는 거 보셨습니까? 그대로입니다. 개를 만들으셨는데 하나님께서 개를 만들 뭐 개 무슨 뭐 자기가 창조적으로 집 짓고 사는 거 봤습니까? 그대로입니다. 다만 인간만 달린 인간만. 인간은 처음에 하나님께서 만드실 때 인간을 벌거벗은 사람으로 만들으셨는데. 저희들이 옷도 만들어 입을 줄 알고 집도 질 줄 알고 여러분 옷도 점점 바꿔서 만들어 나가고 집도 점점 좋게 만들어서 거기서 살고 자동차도 만들고 비행기도 만들고 배도 만들고 똑같이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만물인데 똑같이 창조하셨는데 그대로 다른 것은 변함없이, 뭐 변화가 있어 조금씩 무슨 뭐 자연 환경에 따라서 변화가 되고 뭐 그런 정도가 근본적인 변화 없이 그냥 수천 년, 수만 년을 사는데 인간만 늘 변하는 겁니다. 늘 변하는 거예요. 무엇 때문이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창조적인 능력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참 재미있는 거는 태어날 때 이 세상의 모든 동물보다 태어날 때 가장 어줍지 않게 가장 형편없이 태어나는 것이 인간입니다. 송아지 있지 않습니까? 송아지 여러분들 시골에서 보니까 송아지 낳자마자 일어나서 눈 뜨고 걸어다녀요. 어느 신문 어느 책에 보니까 8분 만에 걸어다니는데 송아지 8분 만에 근데 우리 새끼 나가지고 걸어다니려면 몇 년 걸립니까? 예? 요즘은 좀 빨라졌죠, 네? 옛날에는 한 돌 지나도 못 걸었던 것 같아, 돌 지나도.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의 새끼라는 게 송아지만도 못한가요? 송아지는 8분 만에 눈 딱 뜨고 걸어다니는데. 돼지지, 돼지. 돼지가 이 지능 측정을 해봤는데 돼지가 새끼 낳았을 때 그 새끼 돼지의 지능지수가 사람이 처음 태어났을 때 지능지수보다 훨씬 높다는 거 아닙니까? 그 돼지는 돼지 새끼 열어 낳잖아요. 열어 낳는데 제가 먹던 젖을 제가 처음 먹던 젖을 끝까지 그 젖만 먹는 거예요. 그거 아세요 여러분? 돼지가 한번 젖을 딱 물으면 새끼가 열으시니까 바꿔 먹는 게 아니에요. 제가 먹던 젖만 딱 먹는 거예요 돼지가. 이걸 안다는 거예요 돼지가. 더 신기한 게 있어요. 돼지 새끼는 낳자마자 오줌똥 가리는 거예요. 우리 사람 새끼 오줌똥 가리려면 몇 년 걸리는 거예요? 꽤 오래 걸리지 않습니까? 이 지능지수가 돼지가 훨씬 높다는 거예요 돼지 새끼가. 그런데도 어떻게 이런 태어날 때 지능지수가 형편이 없는 다른 동물에 비해서도 형편이 없는 이 사람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점점 자라면서 세월이 가면서 이렇게 훌륭하게 되는가? 하나님께서 그 속에 넣어줬던 하나님의 형상, 사람의 속에 넣어주신 사람의 형상, 창조적인 능력이 결국은 이와 같은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 인간들을 만드셨다. 여러분, 우리 인간들을 하나님께 창조하셨다. 어떻게 창조하셨는가? 창세기 2장 4절에서 2장 25절을 보면 2장 보면 어떻게 하셨는가? 7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이랬습니다. 2장 4절에 보면 사람이 어떤 존재냐 하는 것을 기록했습니다. 우리 인간이라는 게 뭐냐? 여러분들 잘 알아셔야 됩니다. 내가 누구냐? 흙 플러스 하나님의 생기. 이게 여러분 인간인데 사람입니다. 흙입니다, 우리야. 겉모습은 흙이고 그리고 그 속에 하나님이 생기를 불러넣었다. 그랬더니 뭐가 됐느냐? 생명이 됐다. 생명이라는 게 뭡니까? 살아있는 영물이 됐다. 영물. 우리가 다 영물입니다. 영물. 사람이 영물이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사람이 느낌이 있어요. 느낌. 영물입니다. 흙과 하나님의 생기. 생명이 됐다 이겁니다. 인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들이라는 건 육적인 존재입니다. 육적인 이 흙으로 이 몸, 여러분 이게 육신을 이걸 전부 분석을 해보면, 분해를 해보면 이게 흙이라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하느냐. 죽은 다음에 땅에 묻으면 전부 흙이 돼버리고 맙니다. 몇 년 만에 다 흙이 되고 맙니다. 여러분. 이 우리 몸이라는 게 흙입니다. 흙에서 왔으니까 흙입니다. 흙이 이 모양으로 나타난 겁니다. 여러분. 흙입니다. 이 육신이 여러분 건강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흙으로 왔기 때문에 이게 재료가 흙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흙으로부터 무엇인가 공급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이 육신이 온전할 수 있는 거예요. 음식이라는 게 뭡니까? 흙입니다. 배추 어디서 나왔어요? 씨 심으니까 흙에서 나왔습니다. 벼 어디서 나왔습니까? 쌀? 흙에서 나왔습니다. 무 어디서 나왔습니까? 흙에서 나왔습니다. 여러분. 이게 육신이 흙이기 때문에 흙으로부터 계속해서 영양분을 공급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육신이 온전해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몸속에 또 하나 있는데 그것은 무엇인가? 우리의 이 흙으로 만든 이 육신 속에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몸속에 뭐가 들어있느냐? 하나님의 혼이 우리에게 들어있는 거예요. 우리 혼이 들어있어요. 이 육신이라는 건 뭐냐? 하나님의 혼을 담고 사는 그릇이에요. 흙 속에 하나님이 생기를 넣었다. 우리의 이 육신 속에 하나님의 혼을 담아놓은 거예요. 이 사람이에요. 인명진이라는 사람을 분해를 하면 딱 둘이에요. 하나는 흙이고 하나는 하나님의 영이고 하나님의 혼이고 이 둘이에요. 우리가 죽으면 어떻게 되는가 여러분? 죽으면 죽는다는 건 무엇인가? 우리의 육신의 장막이 무너지는 거예요. 이게 지금 고장이 나는 거예요. 흙으로 만든 게 고장이 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의 혼은 어떻게 되는가입니다. 이 혼이 살던 이 육신이 무너지면 어떡할 거예요? 집이 무너졌으니까 다른 데로 이사 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에 보면 5장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다가 사람으로 지은 집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집을 만들어 놓고 우리 육신의 장막이 무너질 때 이사 가서 살 집을 하나님께서 장만은 오셨다 이랬습니다. 여러분 이사 갈 때 옛날에 저도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만은 방은 빼줘야 되는데 이사 갈 집이 없어가지고 얼마나 힘들고 정말 당황스럽지 않습니까? 방은 빼줘야 이사는 가 나와야 되는데 이사 갈 집이 없어 준비가 안 돼가지고서 옛날엔 그런 일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요즘은 뭐 이제 그런 일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만은 만약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떠난다 죽는다 그 말은 무엇인가 흙으로 만든 우리의 육신이 고장나는 거예요. 그게 죽는 거거든요. 그게 죽음이거든요. 그럼 우리 이 몸 안에 들어있던 이 혼은 어떻게 될 거냐? 다른 집으로 이사를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 갈 집을 준비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예요. 우리가 이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뭐 육적인 존재는 흙에서 왔기 때문에 흙으로부터 계속해서 공급을 받아요. 영양분을. 이 천안에 가면 황토 할머니라는 분이 계신데 이분이 참 재밌어요. 이분은 몸이 아프면 저는 오늘 감기가 너무 심하게 들어서 박형수 집사님한테 가서 치료를 받고 왔습니다만은 이 할머니는 병원에 가는 것이 아니라 뒤뜰에 있는 황토 굴을 파놓고 거기에 들어가서 이 황토 굴에 들어가가지고서 온 몸에 흙을 덮고서는 한 두 시간씩 있다 나온다고 합니다. 이 몸이 다 낫는 거예요. 신기하기 짝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요즘 대개 그 사람들 집을 어떻게 집니까? 황토방이라는 거죠. 황토방. 옛날 우리 어른들이 참 지혜로워서 한국 사람들 우리 선조들이 진짜 지혜로웠던 분들이에요. 그 참 지금 생각하면 전부 벽을 흙으로 바르지 않았습니까? 돌 놓고 그 위에다 다 흙으로 바르지 않았습니까? 그걸 불태우고 거기서 살았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뭐 황토에서 나오는 그 기운 때문에 우리가 건강하게 살 수가 있었죠. 언제부턴가 또 아주 멋내고 산다고 종이 바르기 시작하고 뭐 이런 다음부터 이게 아주 우리가 형편없어. 이 흙이라는 거, 이 몸이 흙이기 때문에 육신이 흙에서 왔기 때문에 흙과 계속해서 이게 닿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정기를 받아야, 거기서 기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흙으로부터. 그래서 여러분, 흙을 만지는 게 이게 참 중요합니다. 요즘 애들이 왜 이렇게 싸놨고 애들이 인간, 동물 비슷하게 되는지 아십니까? 먹는 거를 사람의 젖을 먹지 않고 우유 먹잖아요. 소젖 먹으니까 소처럼 되는 거예요. 소젖 먹으면 소처럼 되지, 그거 뭐. 이치가 붙으면 사람 젖을 먹어야 사람처럼 되지, 소젖 먹는데 소처럼 될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애들이 왜 이렇게 흉악해졌는가? 애들 말도 안 듣고 그러잖아요. 드세요. 왜 그런가? 흙을 밟고 다니지 않고 시멘트 밟고 다니기 때문에. 아스팔트 밟고 다니고. 그러니까 애들이 막 거칠어지는 거예요, 기가. 달리 그런 게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영적인 우리의 영혼, 우리 몸속에 들어있는 이 하나님의 영은 어떻게 되는가? 하늘의 생기를 계속해서 공급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건강한 겁니다. 인간의 행복이랑 인간의 건강이라는 건 두 가지가 다 만족해야 됩니다. 흙으로부터 우리가 영양분을 공급받고 하나님에게로부터 영을 공급받고 우리가 이렇게 해야 우리 인간이라는 것은 꼭 둘로 구성이 됐다. 하나님의 혼과 그리고 흙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나라는 사람을 잘 내가 관리해야 되지 않습니까? 내 책임이 뭡니까? 나를 잘 관리해야 됩니다. 흙으로 된 육신을 잘 관리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흙으로부터 좋은 영양을 공급받아서 내 육신이 부족하지 않도록 영양이 부족하지 않도록 잘 땅으로부터 공급을 받아야 됩니다. 또 내가 관리해야 될 것이 또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몸에 불어넣으신 생기, 영혼 이것도 우리가 잘 관리해야 됩니다. 육신을 관리하는 것만큼 우리 영혼을 잘 관리를 해야 된다. 그래야 우리가 건강하게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창세기 2장의 말씀은 뭐냐? 2장 또 다른 창조의 말씀은 사람이 어떻게 창조가 됐느냐? 사람이 어떤 존재냐? 별게 아닙니다. 사람은 흙과 하나님의 생기로 만들어진 존재가 그리고 인간들이다 하는 것을 오늘 이 성경 본문 말씀이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창세기 말씀을 통해서 많은 것을 또 저희들이 생각하고 배우게 되었습니다. 바벨론 문화의 그 웅대하고 찬란한 그런 위압적인 그런 바벨론 문화 속에서도